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흔히 욥기를 이렇게 듭니다. 욥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은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또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공격을 받고 그리고 자기 몸이 그냥 이렇게 망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욥기입니다. 그런데 욥 못지않게 굉장히 고난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기 백성들의 반응은 완전히 반역자로 이 예레미야를 몰고 갔고 왕따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19절을 보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사실은 육신의 고난도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왜 낳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엇 음악이 나옵니까? 그렇게 이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것에 대해서 한탄할 만큼 너무 힘든 거죠. 욥도 보면 탄식하기를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복중에 나를 이렇게 잉태하게 하셨나이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욥기 3장에도 보면 굉장히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너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보통 선지자의 어머니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존경을 받고 또 그 어머니도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늘 예레미야 어머니는 온 백성들에게 이런 자식을 다 낳았냐고 하면서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악성 댓글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힘들고 예레미야 가족들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아니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그 말이 맨 심판의 메시지고 망한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저주의 그런 메시지니 듣기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 악성 댓글이 그들이 그 백성들이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지 그 가족들까지 힘들었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어머니께서 왜 나를 낳게 하시는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탄식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에도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고백을 보면 아 욥만큼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가 욥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탄식과 위로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예,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힘드냐? 힘들어도 내가 너를 강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그거였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뛰어난 지도자의 후임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티도 나지 않고 또 자신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야로 말씀만 묵상해.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셔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두 번째 약속은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라는 기도의 힘을 주시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힘도 있지만 원수들 하여금 예레미야에게 호소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우물을 빼앗고 다른 데 가서 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친히 이삭에게 와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구나 하고 화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원수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너에게 화친을 청하고 아마 강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강구하라. 사실은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난 때에 기도할 힘을 줄 것이고 또 그들이 와서 강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게 또 주셨던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은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은밀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워낙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감당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런데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환난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뭔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겠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요, 이 기도할 힘을 주시겠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기도할 힘을 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호소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 북방의 철과 놋은 바벨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 세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 누가 꺾을 수 있냐 이 말이죠. 13절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과 갑옷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네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민족의 죄에 대해서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도 유다 민족이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같이 동일한 그런 고난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똑같은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재난의 때에 똑같이 고난당하고 힘든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도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다 민족이 그런 심판을 당할 때 너도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땅과 목숨과 소유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와 함께 이 높아지는 지 쌓여져가는 재물 퍼져가는 명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심판 때에 바로 거룩한 방파제,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지은 집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환난의 때,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 이런 심판이 임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주님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나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냐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자체는 참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할 수 없고 그들과 동행할 수 없는 이것 자체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앉을 수 없고 함께 먹을 수 없고 함께 동행할 수 없고 그들과 그 쾌락에 참여할 수 없는 그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보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화해서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리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려 말라버린 그런 바다 와디 그런 사막과 같습니까? 왜 내 고통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입니까? 주님 이 고통이 계속하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냐면 어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만 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아프고 힘든 것입니까? 라는 이 개인적인 호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다를 위해 중보와 간구를 올리던 이 선지자가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소명이 기쁘고 즐거움과 동시에 고독과 씨름해야 되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광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솔직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심지의 경고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편 118편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원하심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고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음이라. 주님을 의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힘들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힘들죠.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말씀을 유혹으로 여기는 그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을 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이사야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아직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그 계획하심,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하여서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요동치는 마음 중심 잡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막 호소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산상순 맨 먼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팔복의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을수록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랬고 20절에서도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실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 사령관 느부사란에게 사라단에게 말하여서 예레미야를 살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 이야기인데요. 11절, 12절. 예레미야 39장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 심판 중에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답답합니까? 그래도 여호와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심지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이 필요하고요.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방파제, 반석에 지은 집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이 또 하나의 테트라포드 방파제를 쌓아가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복을 받고 든든히 서가는 자 여러분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